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노예였고 이제 막 해방된 오합 지졸이었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그 시내산 언약의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시내산을 배경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민수기 6장이니까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을 머무르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호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대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정말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나자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침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계시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개수하고 그 군대가 개수된 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 진을 편성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4장에 걸치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군대를 개수하고 개수된 군사를 그 균형 있게 배치해서 진을 편성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로 숫자를 세워서 따로 숫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진이 이동할 때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4장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편성이 되고 이동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누가 맡아서 이동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성막 앞뒤에는 어떤 지파들이 설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 중심에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습니다. 진 중심에는 고대 세계에서 진의 가장 중앙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성막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진편성이 되겠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전쟁에 출정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진편성하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5장과 6장에 넘어오면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중앙에 함께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진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을 편성하는 이야기에서 그 핵심이 진 가운데, 그 진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진 편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정복사역을 펼쳐나가는 그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편되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장과 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통일성과 그 목적성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율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5장과 6장에 이런 율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은 자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 속죄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그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을 때 그 의심스러운 여인을 어떻게 그 죄를 밝힐 것이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제가 나열한 이 율법의 내용들을 그 일관성 있는 주제로 묶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성 없는 이야기 같지만 분명히 이 율법을 기록한 저자가, 또 모세가 다 기록했겠지만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최종적으로 이 본문을 만든 모세의 후계자들이 아마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정결하게 한다가 큰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관된 흐름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부정한 자를 진 밖에 격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한 자는 이 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격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드려 자기의 죄를 속해야 한다라는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은 간음한 여인이 의심스러울 때 그 의심스러운 것을 밝히는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한 여인은 빼고 의심스러운 자라는 그 주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첫 번째는 명백히 부정한 사람,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속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명백히 부정해서 진에서 격리되어야 될 자, 진 안에 함께 있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 될 사람, 그리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가 죄를 숨기는지 숨기지 않는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서 밝혀라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실인 규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부정에서 거룩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이제 관심이 이르게 됩니다. 부정한 자, 속죄의 필요가 있는 자, 의심스러운 자, 신실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이 구별하여 가장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고 가장 진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이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에 이르러 그 거룩이 가장 중심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국가체계를 완성을 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을 가장 바깥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금 나실인 그리고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시더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어떤 일관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이르기까지는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 의심스러운 자, 나실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명령과 규례들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에 이르면 더 이상 규례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축복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이미 민수기 앞에 레위기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된 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쯤 되면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을 제대로 편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기 직전에 레위기를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의 산을 떠나지 않은 것이니까 신의 산에 있었던 1년 동안의 기록이라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과 그의 형들을 잃은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1년도 아니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라는 그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하는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이 세 차례씩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26절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복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리고 25절로 넘어오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고 2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뒤에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들이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일컫는 말이고,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입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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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주어를 여러 번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어가 동사 안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될 말을 굳이 여호와는 이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게서 오느냐,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번영,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들 평화와 번영, 인도와 보호,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는 주체, 그것을 주시는 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그 동사가 이렇게 점점 더 길어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장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진 중앙에 우리와 함께 왕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보호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5장부터 6장까지에 이르면 진 바깥에서부터 부정한 데서부터 거룩한 데로 초점이 옮겨오고 그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참된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어엿하긴 진을 편성하고 그 진 한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유지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선포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깨우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복과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저희 청년일부 수련회를 지난 7월 초에 했는데요.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 어디까지 가봤니? 대한항공 선전을 카피해서 이제 했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를 이야기했을 때 청년들 대부분이 부담, 왕부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담스럽죠.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당위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분명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제사장만 거룩하면 된다. 너희들은 대강 살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러 제사 지내러 성소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뿐 아니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왜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만 복주시기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세계 모든 열방과 열국들을 복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규례들과 계명들을 많은 율법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규범들을 다 지켜야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오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거룩이냐라는 질문이 드시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뭔가 좋은 열매들을 친히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 무슨 법령, 법률같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들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관계를 기초로 해서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가 지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나와 연합한 백성이 되었다. 나와 동거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 이거죠. 너희는 나와 결혼한 존재다. 이런 표현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언약의 내용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음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무엇이냐면 다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니 이렇게 해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다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규범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싫어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아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타이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뻐하는 것이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헤아려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만족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상대가 만족함으로 나도 만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종합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성경 전체에 아니 구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굳이 주어가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강조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선포되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를 말한 게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당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또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았는데 부르짖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죄를 저지른 말하자면 그 우상숭배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대제사장 삼으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귀한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고 있는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사람을 격리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중심적인 내용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민족으로 온 백성들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이유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하셨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왜? 너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 혼자 잘되고 우리 혼자 복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복받은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를 아론을 통하여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론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알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죄를 많이 지으면 죄를 많이 짓고 용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뿌리 깊은 우리 어떤 죄의 습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력 언제나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칠 힘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러고 나아가도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수록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셨을 때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거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듯이 온 나라와 족속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이 축복의 선언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날마다 되뇌이고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직분 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걸맞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